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 간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윤국환 기자, 조상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내가 진심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출마한 것은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것이 이번 선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두 번째 임기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는지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각도에 걸친 노력을 통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런 목소리는 민주당 일반 당원들 외에도 의회 의원, 주지사, 고액 기부자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들의 80%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봐도 예외 없이 절대 과반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의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명 정도가 이 공개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상태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고요. 심지어 후보 교체를 위한 연판장이 하원에서 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도 만나고 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면담하고 또 캠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관계자들은 고액 기부자 등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열심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유세에서 활기찬 모습을 애써 보이고 있고요. 또 정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건데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첫 TV 토론에서 이처럼 그 말하자면 퍼포먼스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해외 순방에 피로가 쌓인 데다 감기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과 해명이 이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주 안에 이 같은 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민주당에서조차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조상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첫 토론에서의 모습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난달 열린 이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더듬거나 중복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중요한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하고 또 일관성이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 경제 회복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원칙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국민들한테 강력한 비전을 전달하는 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둘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력 문제인데요. 이 토론 중간에 진행자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측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모습들이 이 목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의 핵심을 놓치고 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또 인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난 것이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더 젊고 또 활기찬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투표일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윤 기자, 이 시점에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관련 규정이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당원 당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물러나는 것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면은 이 후보가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지명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명된 인물이 후보로 선정되는 게 이제 사실상 유력하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예비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내 프라이머리 코커스죠. 이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확정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확정된 대의원들은 사실상은 법적인 어떤 그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야 될 그것보다는 당원 당규에서는 그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을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에서 지지했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의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하자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말하자면 선택하는 후보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미국의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더 쉬운 건 후보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토론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이와 관련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출마 의지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이 자신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토론 관련해서도 자신이 잘 해냈다고 언급을 하면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와 토론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단 하루의 토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당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용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거취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도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다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토론 이전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었던 상황인데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여러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그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41% 대 49%,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네. 그전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6% 앞섰었으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바이든 대통령의 42% 지지율을 6%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벌어진 것이고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경합주, 미국의 대선은 사실 몇몇 경합주에서의 승세, 말하자면 판세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우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일반 미국인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대안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경쟁력이 더 높아질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대선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면 뭐 몇몇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현직 부통령으로서 정치적 경험 또 지명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인데요. 뉴섬 부지사는 진보적인 정책 또 공화당 지도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한다면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정치 경험은 없지만 높은 인지도 또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영부인 시절 보여줬던 공공활동 또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한 11% 정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는 CNN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또 트럼프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 한 2% 정도 차이라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셸 오바마 여사는 그동안 정치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고요. 또 스스로도 정치에 뜻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내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배경은 현재 상태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다시 입성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나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4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네. 기간 동안에 그 9월 달에 또 한 차례 토론이 있고요. 후보 간의 토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것이 극적인 상황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판세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안이 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이제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현 시점에서 후보가 그 민주당의 후보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극적인 상황 전환을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트럼프 2기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력 입막음 시도와 관련한 법률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사당 시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시위 관련 혐의가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하급심, 그러니까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면책특권은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에 했던 공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면책특권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대통령 재임 중에 그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결정은 당연히 올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사사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내 문제,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 안보 현안들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 아닌가요, 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미국의 대선에서 이 외교 문제, 국제 문제는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긴박한 국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말하자면 액수가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하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등 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국들에 대한 위협도 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실상 중요한 그 국제 현안이 대선의 쟁점으로 등장한 상태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중동 사태도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이 사태는요, 지난해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직후에는 전적으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하고 또 유엔 구호요원들도 희생되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인들이 200만 가까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국제사회 여론이 반이스라엘로 선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 예, 지금 예. 그 두 개 전선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른 말하자면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 적극 관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 이것이 이번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살펴보죠.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미국의 대북 협상 그리고 미한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 또 미국의 대북 협상, 그리고 미한 동맹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또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경제에 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그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외교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북 협상에 있어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선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또 일본과 협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한 동맹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나 또 미국 사이의 그 안보 협력에 좀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비교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나 미한 동맹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접근 방식, 대북 접근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할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건 당연히 없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에 사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 대화도 없었거든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관련해서 앞서 조상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기들에게 뭔가 좀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당선될 경우 북한과 핵 동결과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주제로 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자신들의 말하자면 의지대로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도 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말하자면 대화 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의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focus of the summit will be on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And we expect to have
오브라이언 차관보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나토는 이 대서양에서 유럽 국가들의 미국과의 안보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이 나토가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한 가지 요인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토와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 또 여기에 말하자면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네 개 나라가 이번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네 나라 아닙니까? 이 네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서 말하자면 나토와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네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협력관계, 새로운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 정상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나토는 유럽의 안보 동맹인데 아시아 나라들이 나토 회의에 초청을 받은 건 무슨 이유인지 조상진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갖고 있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토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안보 동맹이지만 최근 이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윤 기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또 뭐 중국의 군사적인 부상 또 뭐 북한 또 이란 무기 프로그램 이런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초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이번 그 초청이 세 번째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지역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또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또 러시아에 점증하는 협력 또 북한과의 협력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이 나토의 안보 전략에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정상회의는 뭐 단순히 유럽 안보를 넘어서 글로벌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토가 직면하고 있는 뭐 다양한 글로벌 위협에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토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입장은 미국이나 나토 측으로부터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면서 러시아로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원해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미국과 나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나토는 사실 지금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나 무기, 장비 등을 가장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인도주의 물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무기도 제공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국의 말하자면 입장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 이것들을 이제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그 수출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말하자면 물량이 서방국들이 모두 합쳐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규모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간접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나토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토의 파트너국 가운데 한국만큼 역량을 갖춘 나라가 없다. 아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3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됩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는 게 이제 10일하고 11일 이틀간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10일 저녁에 워싱턴 시간이죠. 그 참석한 정상들을 위해서 친교 만찬을 주최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잠깐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들이 다시 한번 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데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를 별도로 떼어내서 회담할 여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조율을 해봤지만 그 긍정적인 답변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조상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약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여고 마데라스쿨의 첫 아시아계이자 첫 한인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씨입니다. 경 씨는 마드라스쿨로 부임하기 전에 메릴랜드 스톤 리지에서 아카데믹 딘으로 일하다가 워싱턴 DC의 사립학교인 머레스쿨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이후에는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와일드우드 스쿨에서 부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 씨가 지난해부터 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마데라 스쿨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적한 숲속의 호숫가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버지니아주에서 최고의 기숙학교와 최고의 여자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인종 다양성을 이루며 남다른 교육 방침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7월부터 마드라스쿨의 11대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교장을 마드라스쿨의 아름다운 교정 한가운데 자리한 사택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개수연 or 크리스티나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The Madeira School 여자 고등학교 교장 입니다. 저는 포토믹 메릴랜드 자랐고 스미스 칼리지에서 역사학 학사학과를 받고 하버드 그래듀에이트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마스터스 디그리 받았습니다. 저와 저의 학교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자, 명문 사립여고 교장이 되신 소감 어떠십니까?
I feel wonderful. I'm very grateful to the Madeira community for welcoming me back home. I was in LA for 3 years.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환영해준 마데라 커뮤니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LA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멋진 학교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훌륭한 기회였죠. 이 학교를 방문하고 면접을 봤을 때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사명은 제가 이끌고 싶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우리 그러니까 이 학교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해 매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교육을 통해 내 목소리를 찾고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 시키는 여성을 배출하는 것이 마데라 학교의 사명이고 저는 이 사명을 강하게 느꼈으며 그런 학교에 오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첫 번째 교장이 되셨는데 교장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I'm very grateful that I am.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떤 일을 맡든 항상 성장하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노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위치한 맥클린이라는 지역이요. 버지니아에서도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100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계 교장이 없었는데요. 그 역사를 깰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Yeah, I mean, I think it's in independent schools in this country.
제 생각에 사립학교 리더가 되기 위해 교육을 추구한 한국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저를 찾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학교를 포함해 학교를 이끌어온 경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학교와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최고의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제가 이전 학교들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의 커뮤니티는 항상 유대감이 강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커뮤니티를 다시 되살릴 누군가를 원했었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팬데믹 동안 서로 단절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저는 이전 학교들에서 성공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마데라스쿨의 남다른 교육 방침 중에 하나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일찍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취지가 뭔가요?
For us, we feel like education isn't just.
저희는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도 활용하고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학년이 되면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열정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1학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봉사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 학년에는 보통 자신만의 인턴십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선물인데요. 많은 학생이 이곳에 오는 이유이고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마데라 스쿨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학 후에 학생들 간의 경쟁도 꽤 치열한 편인가요?
Yeah, we're all girls.
이 캠퍼스에는 34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 정말로 오고 싶어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열정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찾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좌우명 중 하나가 스스로에게 최고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성적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어요. 누가 수석 졸업자인지도 아무도 모르죠. 모든 학생은 자신의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학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훌륭한 라크로스 선수일 수도 있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길과 열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모든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인도 있을 텐데요. 몇 명만 이름을 좀 대주실 수 있을까요?
Yes, I mean I think
이 학교 동문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캐서린 그레이엄 씨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이자 소유주였습니다. 그분의 가족인 유진 마이어 일가가 우리 학교 땅의 일부를 기증했죠. 그녀의 자매들도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의 막내딸인 로리 케네디와 영화 그리스 또 드라마 웨스트윙에 출연한 배우 스토커드 채닝도 이 학교 유명한 졸업생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유명한 졸업생이 있지만 이 세 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이셨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영어 교사로 국무부에서 일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저는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교육이란 것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나 문학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서 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역사에 관해 배우지 않았고 아시아 역사에 관해서도 전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스미스 칼리지에 갔을 때 세계 다른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을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고대와 중세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미스에서 다양한 과정을 들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법률 보조 일을 했는데요. 1년쯤 지나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제가 역사 교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우는 것 이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가 돼 학생들이 배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신 만큼 이 학교의 리더로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교육자로서 어떤 전환점을 갖게 한 일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까?
I actually stayed at home for 5 years to raise my kids.
스톤리지 학교에서 일하기 전 일인데요. 저는 5년 동안 일을 쉬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첫째를 낳고 둘째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잠시 멈췄어요. 그 후 스톤리지에서 아카데믹 딘으로 일하게 된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종종 교장이나 학과장은 교사의 삶이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삶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 모두 이전에 교사였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항상 교사로서의 경험을 유지해왔습니다. 교사들이 제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관리자가 됐을 때 교사들을 감독하면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이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데요. 그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사들의 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교실을 방문해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부모시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자녀를 키우는 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Yeah, that is a good question. That is a really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DC에 있는 머레 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상급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의 교장이었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제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와서 수업 중에 조나 매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나를 동료로 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로 대하는 건가요?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부모로서 말해주세요 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조나 매튜의 엄마로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직장에서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저를 채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제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아이들을 위한 여정은 제가 모든 학생에게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열정과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자격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제 인생 모토입니다. 그들 자신이 되게 하자.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게 하라. 이런 말처럼요. 제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하길 바란다.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껴요. 부모님 덕분에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이 크리스티나 경 교장 선생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I hope that everyone remembers that I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부터 보살핌과 지지를 받았다고 기억해 주길 바라요. 어떤 마데라 졸업생이라도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여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제가 스톤리치 학교에서 관리자로 일할 때 그 학교 상담사로 왔죠. 우리는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제게 와서 당신 덕분에 제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되고 싶었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됐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지금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티나 경 교장 선생님께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Education for me.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교육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행복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고 평균 성적을 높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데라 스쿨의 설립자인 루시 마데이라가 우리의 사명에서 말했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이죠.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This was lovely. This was great.
네, 지금까지 미국 동부 버지니아 명문 사립 여자 고등학교 마데라 스쿨의 첫 아시아계이자 한인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as 관용구 살펴보겠습니다.
This star aloe needs as much water as this jade plant.
이 스타 알로에는 이 제이드 식물만큼 물이 필요합니다.
The two plants need equal amounts of water.
두 식물 모두 같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I just made an as-as comparison between the amounts or quantities of two things.
저는 방금 두 개의 양 사이에 as-as 비교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amount와 quantity 두 단어 사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amount나 quantity 둘 다 양이나 수량 등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만 영어에서는 대개 amount는 셀 수 없는 양을 quantity는 셀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물같이 셀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equal amounts of water, 같은 양의 물, amount가 사용됐고 quantities of two things 두 개의 양, 두 개와 같이 정확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quantity라는 단어 사용했습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two plants need equal amounts of water.
두 식물 모두 같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Notice that I use the word much with the noun water.
much라는 단어와 명사 물을 사용한 것을 주목해 보세요.
Because water is an uncountable noun.
왜냐하면 물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Monday class has as many students as the Wednesday class.
월요일 수업 시간은 수요일 수업 시간만큼 학생들이 많습니다.
I used the word many with the noun students.
명사 학생과 many가 사용됐습니다.
Because students are countable.
왜냐하면 학생은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셀 수 없는 것을 비교할 때는 much, 셀 수 있는 것을 비교할 때는 man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also use as-as comparisons to express inequality about amounts.
우리는 똑같지 않은 양을 나타낼 때도 as-as 비교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tar aloe does not need as much water as this jade plant.
이 스타 알로에는 이 제이드 식물만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Monday class doesn't have as many students as the Wednesday class.
월요일 수업 시간은 수요일 수업 시간만큼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Everyday English. 오늘은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as 관용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